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이 시리아 공습에 나섰습니다. 지중해에 배치된 러시아 항공모함 에드머럴 쿠즈네초프호가 시리아 공습에 참여한 것은 처음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어제 공습이 시리아 이들리브와 홈스주에 있는 극단주의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해군 호위함인 에드머럴 그리고로비치호도 이날 이들리브 북부 지역의 목표물들에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리아 언론은 정부군 폭격기가 알레포 동부 테러 분자 근거지에 폭탄을 투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특수부대가 오늘 모술 인근 마을을 추가 점령하는 등 진격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모술 동부에 거점을 확보한 채 북쪽 타흐리르 마을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전투를 피해 대부분 피난길에 올랐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어린이 5명이 ISIL이 발사한 포탄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라크군은 한 달 전 모술 탈환 작전에 돌입한 가운데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던 초반과는 달리 현재는 진전이 다소 더딘 상황입니다. 특히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데다 ISIL이 완강히 저항하면서 자살 차량 폭탄 공격 등을 받아 작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에서 이르면 내일부터 휴전이 실시될 것이라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예멘 휴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멘의 후티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군은 올해 말까지 새로운 예멘 통합정부를 구성하는 기본 틀을 기반으로 한 내전 해결에 합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이 기초한 일명 오마니 계획은 후티반군이 예멘 주요 도시들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에게 국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인사로 권력을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멘 정부는 그러나 휴전과 통합정부 구상에 관한 발표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그리스를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테네의 고대 유적지 아크로폴리스 요새를 찾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리스 문화부 장관의 안내로 기원전 5세기경 아데나 여신에게 헌정된 것으로 알려진 파르테논 신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는 아테네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어제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자국민들의 매우 실질적인 불평등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 혼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그리스의 재정난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스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폴 라이언 현 하원의장을 내년 1월 임기가 시작하는 차기 연방 하원의장에 재추대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어제 비공개로 열린 공화당 전체 회의가 끝난 뒤 당이 단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인사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우익 성향 언론 매체 브레이트바트 뉴스의 스티브 배넌 대표를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수석 고문에 임명함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국가 통합 능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어제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을 비난하고 병합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러시아의 국제 의무 준수와 크림반도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 중단, 불법 감금자들의 즉각 석방, 그리고 인권 감시단과 관계자들의 접근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크림반도에서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 종교 활동 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산 석탄 수출 통제를 둘러싼 미중 간 의견 접근으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다음 주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용 부지 확보에 합의를 했다고 밝혀 사드 배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2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가 북한산 석탄 수출 통제 강화 방안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의견 접근으로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새로운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최대 쟁점인 북한산 석탄 수출 규제 방안을 놓고 미중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석탄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실효적이면서도 검증할 수 있는 틀에 대해 미중 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며 안보리 결의 내용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도 안보리가 제재 결의 문안과 채택 일정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머지않은 장래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두 달여 끌어온 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이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측은 기존 안보리 대북 제재가 민생 목적의 북한산 석탄 수출을 허용한 규정과 관련 북한과 중국이 민생 목적임을 입증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산 석탄 수출은 북중 교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 김정은 정권의 핵심적인 자금줄로 여겨졌고 이 때문에 미국은 민생 목적까지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를 우려해온 중국은 난색을 표시해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생계 목적 등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 대북 제재의 허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출 통제 강화 방안에 의견 접근을 봄에 따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새 안보리 제재 결의가 다음 주 중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안보리 제재 결의가 러시아 등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24일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 전에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안보리 결의 채택 후 그동안 조율해온 대북 독자 제재를 잇따라 발표할 계획이어서 이달 하순 북핵 위기가 또 한 차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대북 정책의 불확실성이 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내년 1월 20일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새 안보리 제재 결의와 독자 제재에 또 다른 대형 도발로 맞설 경우 한반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청와대의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정부 고위 실무 대표단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과 한미 동맹관계와 북핵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오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조태용 1차장은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안위가 걸려있는 안보 외교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국정이 추진돼야 할 필요성을 감안한 방미라며 트럼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인사들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1차장은 이번 방문 중 한미 동맹이 양국 모두의 소중한 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선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평가에 따라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미 태평양사령관이 밝혔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15일 미국 군사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원이 워싱턴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윌리엄 고튼이 전 북미 우주방어 사령관이 재임 시절인 지난해에 공개한 평가를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believe is my good friend Bill Gortney, who was the former NORTHCOM commander, and he said he believes.
고튼이 전 사령관은 당시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로켓에 실어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고튼이 전 사령관은 또 전역을 앞둔 지난 4월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 본토에 보낼 능력이 있는 곳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김정은도 그런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나타냈었다며 태평양 사령관으로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I have to assume that they have it. I know that I believe it when Kim Jong-un expresses his intent.
군 지휘관으로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를 확인했다기보다는 준비태세 임무를 부여받은 미군 지휘관들의 통상적인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상당히 진전시킨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준엔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차기 트럼프 행정부 임기 안에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노력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과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 미한일 3국 간의 정보 공유 확대 등 삼각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은 내년 초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핵미사일로 미국 서부를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이클 헤이든 전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내다봤습니다. 헤이든 전 국장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헤이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15일 미국 의회 전문지 더 힐에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에게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헤이든 전 국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 중 핵무장한 북한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시애틀을 비롯한 태평양 북서부 지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제임스 클래퍼 미 중앙정보국 DNI 국장이 최근 공개 강연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가망 없는 목표라고 밝힌 데 대해서 이미 10년 전부터 미 정보당국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헤이든 국장은 핵무기가 북한의 생존을 위한 입장권이라는 클래퍼 국장의 표현은 정확하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장성들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강경 조치로 발사대에 놓여있는 북한의 미사일을 미국이 선제 공격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유화적인 조치를 취해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자 정상국가로 인정해주고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적대 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헤이든 전 국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들보다 절제되고 의미 있는 접근법은 북한을 움직이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헤이든 전 국장은 한반도에 불안정이 오고 중국으로 탈북자가 밀려들어가고 통일된 한반도가 서방에 통합되는 것보다는 현 상황이 낫다고 중국이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빨이 아픈 것이 이빨 뿌리를 치료하거나 구강수술을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이든 전 국장은 그러나 중국의 이빨을 더 아프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미국이 정당하게 취하는 조치들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이어서 일본과 다른 미국 동맹국들에도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헤이든 전 국장은 태평양 해역을 향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훨씬 강화해 중국의 핵전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다시 배치할 수도 있고 핵을 탑재한 함정이 한반도와 중국 인근 해역에서 더 자주 활동할 수도 있으며 한국의 민간 원자력 산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조치들은 어렵고도 위험하지만 현재 북핵 진행 방향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고 헤이든 전 국장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스위스에서 미국 전문가들과 만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간 차원인 트랙2 접촉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어제 VOA에 트랙2 만남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일상적으로 열리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목표 아래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도발을 자제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리치 앨런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번 미북 간 비공식 접촉은 미국 측에서 1990년대 북핵 위기 당시 로버트 갈루치 북핵 특사의 선임 보좌관으로 일했던 조엘 위트 씨가 참석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에 관해 땅 소유주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6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부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에 쓰지 않는 군용지를 교환하기로 롯데 측과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 객관적으로 부지의 시장 가치를 평가한 뒤 소유주인 롯데 측과 교환 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성주 골프장의 가치가 더 높으면 국방부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땅을 추가로 제공하고 남양주 부지의 가치가 더 높으면 롯데 측에 제공하는 땅의 면적을 줄이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남양주 부지의 공시지가가 미화로 3,400만 달러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성주 골프장 부지를 확보하면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 사드를 운영할 주한미군의 부지를 공유하는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초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뒤 주한미군은 사드 기지와 운용 병력을 위한 시설을 설계하게 되고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라 사드 배치와 운용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공사 비용은 이미 성주 골프장이 진입 도로와 수도 전기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많지 않을 것으로 국방부는 예측했습니다. 사드 기지 건설이 마무리되면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운용 중인 사드 포대 가운데 한 개 포대가 이동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와 협의해 계획대로 사드를 내년 중에 배치할 방침입니다. 미국 측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증대하는 데 대응해 사드 배치 작업을 최대한 빨리 완료할 방침입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데는 1, 2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언론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은 지난 4일 사드 배치를 8개월에서 10개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됐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통과된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15일 전체 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I hear no objection. It is so decided.
회의를 주재한 마리아 엠마 메이아 펠레스 콜롬비아 대사는 결의안 처리에 대해 아무런 반대가 없어 표결 없이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2년 연속입니다. 또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된 것은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가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른 형식입니다. 올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2014년 이후 3년 연속입니다. 올해 결의안은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여건 아래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세라 맨델슨 경제사회문제 담당 대사는 결의안이 합의 처리되기 전 발언에서 이번 결의안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fore, with this resolu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again send a clear message to the DPRK regime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must stop.
국제사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겁니다. 일본 대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제한된 자원을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전용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주 대표는 북한 당국이 해외 파견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여건 아래서 착취당하고 있다며 모든 나라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인권법과 노동기준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presents extreme manifestation of politicization, selectivity, and double standards.
결의안은 인권의 정치화, 선별성, 이중 기준의 극단적인 사례라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회의 도중 회의장 밖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김인용 유엔 주재 차석 대사와 김영호 외무성 인권과장, 리성철 유엔 주재 참사관 등은 이 기자회견에서 유엔 총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보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미국 등 적대국이 정치적으로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오준 대사는 결의안이 채택된 뒤 발언을 통해 지난 10년간 유엔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인권 개선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대사는 또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의 권고와 결의안들을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It is also regrettable that the DPRK authorities continue to ignore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이어 오 대사는 북한이 부족한 자원을 대량 살상무기에 전용하는 대신 주민들의 생계와 인권 상황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등 10개 나라는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한편 북한인권 결의안 심의에 앞서 벨라루스가 제3위원회가 북한과 시리아, 이란, 크림공화국 등 4개국의 인권 결의안을 처리하지 말자는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찬성 32표, 반대 101표, 기권 37표로 부결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유린의 당사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명시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6일 조준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역대 북한 인권 결의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15일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논평에서 이번 결의안에 대해 국제사회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착하는 북한 당국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어 북한이 유엔 총회 결의안의 권고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이 앞서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에 북한 지도층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과 해외 파견 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처음으로 명시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인도에 반하는 죄를 막고 가해자의 기소와 사법 처리를 보장할 것을 북한 리더십에게 촉구했음을 상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더십이란 표현을 통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는 평가입니다. 또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유준구 교수입니다.
유엔이 지금 가장 큰 국제사회의 권위 있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북한 인권에 대한 심각성하고 정치적인 영향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그다음에 북한의 압박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있죠.
유준구 교수는 또 유엔 총회에서 이러한 결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에 합의된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이 또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많게는 40여 개국의 12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안전장비 미비, 삼엄한 통제, 과도한 상납금 등 열악한 인권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벌어 북한으로 보내는 돈 중 상당 부분이 북한 당국에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번 결의안 채택이 김정은 위원장의 돈줄 차단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은 북한의 인권침해 대부분은 보위부와 구류장, 집결소, 노동교화소 등 북한 당국의 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각 기관들에 인권 침해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엔에서 이번에 이렇게 북한 인권 최고 책임자를 ICC에 해부하는 거를 이렇게 권고했다는 게 정말 북한 인권 단체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앞으로 잘 진행돼서 지금도 북한 땅에서 인권 침해를 끔찍하게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 평양의 상황은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최근 북한에 다녀왔거나 체류 중인 외국 전문가들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현 상태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북한의 수도 평양의 상황은 그리 나쁘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외국 전문가들이 전했습니다. 이름을 공개하기를 거부한 한 평양 주재 서방 외교관은 최근 B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제재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물가와 환율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북한을 방문했던 일본 잡지 주간 동양경제의 후쿠다 케이스캡 편집위원도 최근 BOA에 같은 상황을 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쌀이나 기름과 같은 가격은 뭐 작년보다 비교 제도 안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환율도 시장 레이트로 북한 돈으로 1불 8천 원 정도 있고 이것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BOA의 평양 상황을 전한 외국 전문가들은 건설 공사를 언급하는 것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김일성 종합대학 개교 70주년 학술토론회에 다녀온 호주 국립대학의 레오니트 페트로프 교수는 평양에서는 각종 건물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on the surface, Pyongyang has changed a lot, and I wasn't there for about 7 years. My last trip was in 2009. But this time it was absolutely shocking to see the skyline of Pyongyang.
최근 많은 건물이 새로 들어서면서 평양의 겉모습이 자신이 7년 전 방문했을 때에 비해 상당히 변했다는 겁니다. 페트로프 교수는 특히 장전거리와 려명거리 등 평양 곳곳에서 72층짜리 고층 건물을 포함해 다양한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다며 상당히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초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박경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새 건물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저희가 이렇게 평양에 도착을 했을 때에 고려 호텔에 묵었었는데 정말 사람이 고려 호텔에 많고 방이 다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방문객들이 많았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평양의 이제 그 투어리스트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호주 국립대학의 페트로프 교수는 평양 시내에 차가 많이 늘었다며 특히 택시가 눈에 띄었다고 말했습니다.
Also, I can tell you more about the taxi companies. At the moment, Pyongyang has about at least a dozen of competing taxi companies.
페트로프 교수는 평양의 택시 회사가 현재 최소한 12개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와는 달리 휘파람 같은 북한산 택시를 자주 받고 요금이 매우 비싸며 외국인도 안내자가 동행하면 택시를 탈 수 있었다고 페트로프 교수는 전했습니다. 앞서의 평양 주재 서방 외교관은 차량이 많아 번호판 홀짝 운행제를 시행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전과는 달리 평양 시내 신호등이 많이 늘어난 것도 눈길을 끌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평양의 전력 사정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평양 사무소 책임자로 일한 데 이어 보건정책 관련 자문을 위해 올해 40여일 동안 평양에 머문 나기 샤피크 박사는 평양의 최근 전기 사정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First of all, I was, you know, during the time I stayed there till year 2009, you can see that there were limited areas of that have lights by night.
지난 2009년 평양에 있을 때는 밤에 일정한 구역에만 전기가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야간에 불이 많이 들어왔다는 설명입니다. 현지 사정을 전한 평양 주재 외교관도 특히 지난 3월 1일에 전기 공급 상황이 매우 좋아졌다면서 지금은 하루에 5분에서 6분 정도만 전기가 끊어지는 정도라고 BOA에 전했습니다. 나기 샤피크 박사는 신용카드와 손전화 등과 관련해 급격하게 변한 평양 주민들의 생활상도 전했습니다.
And for the credit card, I saw almost everybody among the Koreans. But this is something like a local. You cannot use the international credit card.
비록 북한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였지만 자신이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써서 놀랐다는 겁니다. 샤피크 박사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손전화를 쓰는 사람들도 흔하게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호텔에서 돈을 내면 언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특히 현지 외국기구 사무실에서는 제한 없이 외부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국립대학의 페트로프 교수도 평양에서 자신이 가져간 손전화에 심카드만 넣으면 인터넷이나 국제전화가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평양 사정을 전한 이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먼저 나기 샤피크 박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I don't think honestly that the sanction will hurt. but I don't think it will reach the intended targets.
제재가 성공하지도 못할 뿐더러 뜻하지 않게 북한 내 인도주의 구호 작업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샤피크 박사는 제재가 시작되면서 북한의 가난한 사람과 약자들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이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샤피크 박사는 북한 내부에서 분명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북한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북한과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페트로프 호주 국립대학 교수는 5년이나 10년 전과 비교하면 현재의 북한 상황이 많이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Now pursue this Pyongjin line, which is at this time good for the North Korean people, but it has its own limits and without direct foreign investment.
페트로프 교수는 김정은 정권의 이른바 병진 노선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 개발로 국가 자원을 민간 분야로 돌릴 수 있게 되면서 북한 경제가 현재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특히 외부 투자나 주변 국가의 협력 없이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페트로프 교수는 경제 발전을 위해 북한 정권이 지금과는 다른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수재민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구호 물자가 15일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이날 인터넷 사회 연결망 페이스북에 태풍 라이언 로그로 큰물 피해를 본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러시아 정부가 지원한 구호 물자가 북한 라진역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호 물자는 식품 184톤과 디젤류 704톤입니다.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유리 보카레프 청진 주재 러시아 영사와 기업 관계자 그리고 북한 현지 인민위원회 당국자들이 참석한 물품 전달 행사가 라진역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카레프 영사는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했고 라선시 인민위원회 조인철 부위원장은 러시아의 구호물자 제공에 감사를 표하며 지난 10일 새 살림집 건설을 마무리하고 15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가임 여성 10명 중에 7명은 피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피임률은 전 세계 204개 나라 가운데 36번째로 높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최근 발표한 2016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2016년 현재 15살에서 49살 사이 북한 여성의 피임 실천율이 70%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 36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 69%, 세계 평균 64%보다도 높습니다. 같은 기간 남한 여성의 피임 실천율은 북한보다 약간 높은 79%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현대적 방법의 북한 피임 실천율은 6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지난 2014년 북한 중앙통계국과 공동 실시한 경제사회인구보건조사 결과 북한 주민 대부분은 피임 방법으로 여성들이 자궁 내 피임 장치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루프로 불리는 자궁 내 장치는 플라스틱이나 구리로 만든 작은 고리를 자궁 안에 삽입하는 피임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여성의 피임 실천율이 높다고 해서 피임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남희 선임연구원입니다.
북한은 그게 비싸고 수입품은 더 비싸고 해가지고 한 번 끼면 이틀 또 끼고 있거든요. 누적된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74% 개념이지 정말 피임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탈북 여성으로 한국 대북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는 설송아 씨도 VOA에 많은 북한 여성들이 암시장에서 불법 피임 시술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게 위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암시장에 가서 하려면 돈이 비싸고 그러니까 그 10년, 20년 전에 행걸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고요. 창가 질병이 많이 나오고 고원인이죠. 허리 아프고.
설송아 씨는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성문화가 서구화, 자유화되고 있고 여성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아 불법 피임 시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피임 실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으로 가임 여성의 83%가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차드의 피임 실천율은 7%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한국은 79%로 세계 5위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상호 투자가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투자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북한의 대중국 투자가 지난해에는 거의 중단됐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실적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 베이징 지부가 집계한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투자액은 7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지난 2005년 129만 달러에 불과하던 북한의 대중국 투자액은 2010년 1122만 달러로 급증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로 북한이 중국 투자에 필요한 외화가 부족한 데다 주요 투자처인 중국 내 북한 식당의 실적이 저조한 것을 들었습니다. 한편 중국의 대북 투자도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해외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는 중국 기업의 전체적인 추세와는 대조적이라고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지적했습니다. 중국 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북 투자액은 약 4,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전체 해외 투자액 가운데 0.03%에 해당합니다. 지난 2005년 650만 달러를 기록한 중국의 대북 투자액은 2012년에 들어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2013년부터는 계속 감소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중국 기업들이 주로 북한 내 자원에 투자했는데 최근 지하 자원의 값이 내려가면서 투자 의욕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순유입액은 약 8,200만 달러입니다. 이 같은 액수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미미한 규모로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북한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순위에서 세계 최하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대사 출신 전직 외교관이 탈북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교실에서 자원봉사 선생님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레디.
오, 잘했어 오늘.
너
아니야. 레디 발음 잘했어. 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큰샘 방과 후 교실. 이곳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21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모여 공부하는 곳인데요. 무료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곳의 선생님들은 주로 대학생들인데요. 지난 5월부터는 조금 특별한 선생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35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이병화 전 노르웨이 대사인데요. 이병화 전 대사는 큰샘 방과 후 교실의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러시아에서 8년을 근무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탈북자 내지는 탈북 동포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들이야말로 먼저 온 통일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또 생각을 갖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이 먼저 온 통일, 이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통일을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은 참 보람이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 하나의 그 조그만 일로 이제 학생들과 같이 영어도 이제 공부하는 기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화 전 대사는 퇴직 후 큰샘학교 등 여러 탈북민 대안학교와 방과 후 교실 등에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고 북한이나 통일 관련 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 퇴직을 해서 그 가르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여기 이제 큰샘 반석학교도 이제 가끔 영어보다는 반석학교에서는 오히려 그 통일 문제에 대한 특강을 가끔 할 때도 있었고 또 러시아어 아주 기초를 좀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1대1로 수업을 가르쳐주다 보니까 학생들의 실력도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이병화 전 대사는 공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큰샘 방과후 교실의 권유연 원장입니다.
인성이나 다 잘 되는 분들 제가 좀 욕심을 피우다 보니까 그분들은 모집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저 선생님 처음에 모시고 왔던 분은 저희 남편이거든요. 저희 남편이 여기 큰샘 대표인데 어디 지금 인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저분이 참여하셔가지고 그렇게 알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 배워준다니까 본인이 오셔가지고 봉사를 해주고 싶다. 뭐가 제일 어렵냐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가 제일 어렵다. 뭐 국어나 수학 같은 거는 학교 교재에 맞춰서 하면 되지만 영어 같은 거는 아직까지 저희 자체도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라니까 두 분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지금 매주 월요일하고 금요일 오시고 또 가끔씩 못 오신 날에는 토요일까지 시간을 내서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 난이도에 맞춰서 솔직히 저렇게 배워주신 분 드물거든요.
뜻은?
학교에 가서 긴장되고 교복을 입었다.
입는다.
네, 입는다. 네,
학생들의 수준이 다 다르고 필요한 부분도 다르다 보니 선생님들도 그만큼 바쁩니다. 이병화 전 대사는 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 이곳에 나와 학생들의 영어 공부를 봐주고 있는데요. 시간을 들여 공부하는 만큼 학생들의 성적도 쑥쑥 올랐습니다.
일단은 쌤들이 다정하시고 친구들도 좋아서 적응하기 쉬웠어요. 영어는 처음엔 좀 힘들었었는데 쌤들이 와서 가르쳐줘서 지금 좀 힘들긴 힘든데 그때보다 좀 나아요. 저 학교도 간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일단은 지금 반 친구들을 따라가긴 좀 힘들긴 힘든데 일단 쌤들이 잘 배워줘가지고 부끄럭부끄럭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냥 선생님들이 자주 알려주세요. 그전보다 많이 올려주세요. 쉽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쉽게 알려주시고 발음 교정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세요. 조금 긴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읽기가 어려웠는데 조금 나눠서 알려주셨어요.
영어는 처음부터 못했어요. 조금 올라갔어요. 애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하는 게 뜻을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계속 기억하게 돼가지고
성적이 올랐다는 겉으로 보이는 성과보다 더 중요한 건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의지를 심어줬다는 건데요.
영어 수업은 쌤이 이렇게 발음도 정확하게 고정시켜 주시고 복습당 예습당 이렇게 철저히 해오라고 해주시니까
선생님에게 모르는 거 질문하면서 알아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온 통일이라 불리는 탈북민들. 하지만 대부분 한부모 가정이거나 부모들이 바쁜 탓에 자녀들의 공부에는 신경 쓰기가 어려운데요. 큰샘 방과후 교실 같은 곳들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주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낳게 됐고 그 자녀를 공부를 시키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사교육은 진행을 못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진도는 계속 떨어지고 해서 한번 방법을 좀 해보자. 너무나 우리 봉사 선생님들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니까 너무나 좋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그 아픔을 안고 있는 이 탈북 학생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보람을 그 두 배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수고가 모여 결국은 통일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일 텐데요. 이병화 전 대사의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더욱더 관심을 갖고 탈북자도 지금 3만 명인데 3만 명이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할 때 그들을 잘 이렇게 정착하도록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나가야만 그때 바로 이 탈북자들 3만 명이 북한에 살고 있는 친척, 인척들에게 남한에 살고 사는 것이 생각보다 좋다. 남한하고 통일해서 사는 것이 괜찮다 하는 입소문이 많이 들어가야 이게 통일을 앞당긴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의 중심 인물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시기가 뜨거운 쟁점이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당초 검찰이 통보했던 박 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신분의 조사는 원래 오늘까지였습니다. 16일까지였는데요. 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 변론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늘 늦어도 18일까지는 이번 주 안까지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20일까지인 최순실 씨의 기소를 위해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웠고요. 하지만 참고인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도 조사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연 박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 또 검찰 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밝혀질지 아직 뭐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유력 대권주자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들, 청와대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까지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는 내년 12월 20일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유력 대권주자 중에 한 사람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대선을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 도덕적으로 이미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맞춰서 한국도 6개월이 넘지 않은 기간에 새 리더십 지도자를 세워서 한미 관계, 미한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입장은 하야 퇴진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요?
네네. 최근 혼란 전국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질서 있는 퇴진론입니다. 퇴진을 네. 하되 뭔가 그 시간과 약속을 정해서 차례차례 전국을 수습해 나가자 이런 내용인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으로 하야와 퇴진은 아니다 이런 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 가능성을 기자들이 많이 물었는데 전국 안정에 대한 후속 조치의 방안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하야나 퇴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리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임기 단축을 해서 조기에 진행하는 대선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아직은 박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위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퇴진에 대한 요구 등은 맞지 않다. 청와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순실 사태를 꼬집는 각종 풍자물도 화제인데요. 이 방송가에서도 또 대중들도 직접 풍자물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네. 그 나라 지도자들의 부패와 실정을 풍자했던 영화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저잣거리 남사당패 풍자놀이가 백성들의 공감을 샀던 것처럼 지금 한국 사람들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적 관계 소통망 SNS에서는 뭐 시민들 누구나 만들고 또 공감하고 공유하는 최순실 사태를 꼬집은 풍자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씨의 모습과 행동을 재현한 텔레비전 방송의 개그 프로그램도 인기를 얻고 있고요. 유행어가 돼버린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서의 그 표현, 이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풍자물입니다. 마치 신문지변의 만평처럼 일반 시민들이 만들어낸 풍자와 조롱물들이 SNS를 통해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장작물도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화제는 대통령이 당선 전에 가명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썼다는 길라임이라는 이름의 이 드라마 여주인공의 이름이 박 대통령의 이름과 함께 인터넷 포털의 주요 검색어로 올라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자 최순실 사태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한국에서는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응시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 치러지지요?
네, 수험생이 무려 60만 5,897명입니다. 내년 대학 입학을 위한 수학 능력 시험일, 줄여서 수능날이라고 하는데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 한국은 수험생들에게 수험표가 각각 나눠지고 또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를 고사장을 확인하는 날의 어떤 긴장감으로 오전 한때 최순실 사태 관련 소식이 잠잠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 입학고사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수능시험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달라졌지만 엄청난 규모의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시험을 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시험을 치는 60만 6천 명에 가까운 수험생은 지난해에 비해서 한 2만 5천여 명이 줄어든 겁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시험은 내일 아침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국의 1,180여 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지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와 과학 탐구에 올해부터는 또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돼서 여러 과목의 시험을 한꺼번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고사장 앞에 몰린 부모님들이 찹쌀떡도 부치고요. 또 엿도 부치고 자녀들이 합격을 기원하는 풍경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네, 교문에 부치지는 않지만 찹쌀떡 나누고 엿 나눠 먹으면서 기원하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이 시각 전국의 교회와 성당, 불교 사찰 등에서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참석하는 특별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밤늦은 시각에도 내일 새벽까지도 경상북도 영천 지역에 있는 팔공산 꼭대기,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만 꼭 들어준다는 가빠이 부처가 있는데 이 부처 앞에 두 손을 모은 어머니들의 합창과 목탁 소리가 내일 수험시험의 어떤 긴장과 경건함을 전해주는 대표적인 한국의 입시 풍경 중 하나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내일 수능날은 낮 기온이 한 영상 15도까지가 올라간다고 해서요. 입신날마다 춥다고 해서 생긴 입시 한파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부모님들의 합격 기원을 위한 수고를 좀 덜어줄 수 있겠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해마다 이맘때면은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올리고 좋아요라는 호응을 많이 받았던 박 대통령의 페이스북이 올해는 아주 조용하다고 해서 이 또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수능 시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